오늘 사실 성탄 주일인데 말씀을 절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사실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너무나 맞는 주제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온이 날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팔복으로 시작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용서하며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란 주제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참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으로 복수하고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것을 벌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용서하면은 거기에 대한 별로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용서로 참 매듭을 짓는 이런 삶이 되어야지만 복되고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용서라는 것이 익숙지 않은 우리들. 이 미디어를 보면서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많이 훈련되어 있냐면 이 복수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때 항상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속이 막 쓰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망하는 걸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느끼고, 야, 재밌는 드라마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참으로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 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익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도 허락되었고요. 이는 이에 또 그리고 눈은 눈에 당한 만큼 보복하고 복수해주는 이것이 율법에 허용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입혔다고 하면 보복하든지 손해배상하든지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고 지금까지 들었으나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 아래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요, 용서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참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이 삶을 약속하셨는데 용서하지 않고 꽉 그냥 이 복수해야겠다 원수를 가득 마음에 담고 사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천국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마비됩니다. 마비되고요, 참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언제 받습니까? 스트레스는요, 이 관계가 망가지고 그럴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런 뭐 몸에 병 나거나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요, 인간과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관계가 썩어지고 할 때에 오는 스트레스는요, 인간에게 많은 해로움, 그 최고의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몸에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병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요즘 30, 40대 한인 주부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떤 현상들인가 하면 자꾸 이 자신에 대한 무력함에 대한 절망에 빠지고 또 인생을 내가 헛살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우울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우울증에 대한 이 정신병을 쉽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이 병이기도 하고 한데 전문가를 때로는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보니까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이 40, 50대 주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전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키웠습니다. 성장 다 했어요. 그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인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되어서 어느새 내가 나이 들어서 주름살이 늘어나고 젊을 때의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사라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은 다 컸다고 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 나서고 그러다 보면 잠재의식 속에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시집식구들에게도 희생을 당했다 생각하니 마음에 이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은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것을 옛날에는 이 한이 맺혔다. 이 한이 맺힌 것이 오래되면은 화병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에는 화병이 없어요. 화병이 뭔가 뭐 투스데이 디지스 뭐 이 정도 될까 뭐 화병이라는 게 없는데 한국 사람이 마음에 억울하다. 참 이건 난 그런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건강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기보단 삶의 한이 맺혀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누릴 혜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후자라고 하면요 그냥 죽은 다음에 누릴 혜택만 그것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마음에 참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마음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보단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나 삐딱하게 꼬아서 이렇게 듣습니다. 꽈배기를 많이 먹었는지 왜 이렇게 그냥 들으면 될 텐데 자꾸 꽈서 듣는지. 신앙적인 우울증 환자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자 가운데 이런 증세가 나에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을 품고 살면요 절대로 하늘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며 사는 것, 이건 뭐와 같은 삶인지 아십니까? 내 저 사람 참 저 사람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 왜 그런 험한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눈에 흙에 들어갈 일 없습니다. 눈에 그냥 관에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흙 안 들어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요 질을 높여주시고 나의 삶의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나의 고집 때문에 용서 못하고 사는 이런 모습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하는 건 뭐와 같냐 하면요. 내가 쥐약 먹고 쥐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똑같아요. 나만 해롭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덕보려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하늘을 맛보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사회를 둘러보면요 망가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꿈꾸고 이민 왔는데 우리 가정적으로 또 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참 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꿈꾸며 왔는데 부모와 자녀 간 사이를 볼 때에 다른 문화와 언어 장벽을 쌓아놓다 보니 이젠 남남처럼 서로 만나면 의견 충돌만 생기고 참 사이가 좀 끌끌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서로 힘든 맞벌이라는 이런 삶 가운데 이민 삶에 지쳐서 사랑하기보단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 불리우는 교회도 보면 서로 간의 감정 싸움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해라. You must forgive. 성경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의 삶에 얽매이게 되면요, 우리에겐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불행이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맛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뽑아보려고 하여도, 제거해보려고 하여도 참 이 역부족이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여도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힘만으론, 나의 의지만으론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명하십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내가 당한 일 당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을 당했다고 하면요, 나도 마음에 참으로 이걸 꼭 맺혀서 이것이 꽉 막고 있어서 풀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위대한 원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지만 용서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용서를 믿고 내가 이제까지 왔다고 하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확신에 빚진 자로서 나도 용서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역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제 자신을 바라봐도 아들로서도 부족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참 헌신적으로 희생해가면서 사랑하지 못한 이런 모습, 용서받아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관계 맺은 사람들과의 항상 대화 가운데 우리가 풀 걸 풀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목적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성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까? 죄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이요, 사랑은 관계 회복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의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도 있지만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밤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실려와서 뭐 치료를 급한 치료는 했는데 위기는 넘겼는데 의사가 가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는 있는 힘을 다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을 이 전화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나와 1년 전에 큰 말다툼이 있어서 그때 집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보지 않았는데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찾아뵙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I hate you 이 말하고 나왔는데 30분이면 도착할 테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남자는 심장마비가 재발되어서 딸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물건을 치우면서 보니까 주머니에 종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나는 벌써 너를 용서했다. 너도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매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용서의 기회도 매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는 일은요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건요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똑같은 그런 사랑은 다 할 줄 안다. 너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까지 가는 것, 너무나 부담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그 사람 내가 나의 마음에서 풀어주고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어지고 여기서 묶으면 천국에서 묶인다고 했는데 다 풀어야지 하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먹었다가도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아 속이 뒤틀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제 파악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단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먹고라도 해야 돼요. 지어먹고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병 고치고요,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전자전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Be perfect, 완벽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라 불리울 만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용서는요 사건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미운 사람이 생기지 않고, 아니요,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참으로 나를 해치려는 이런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핍박하는 자는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참 내가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꼭 일어나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든지, 내가 가서 사과하게 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든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답게 삽시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야곱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약삭빠르고 아주 잔머리를 잘 구리는 이런 얄미운 존재예요. 보면은 아,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의 그 대열에 들어갈까 할 정도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면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요새 야곱이 무슨 이 잘못을 저질렀나 하면은,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나가버려서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는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기도를 하는 그런 저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삭에게서 장자로서 축복기도를 받을 자는 에서 그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삭하기 위해서,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형은 이 참 아주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마마스 보이였어요. 집에서 그냥 엄마 밥하는 거 도와주고, 팥죽 끓이는 것을 형이 이 사냥하다 들어와서 배고픈 때 형 나에게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이 팥죽 주겠다고, 뭐 형이 아마 그러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눈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가려고 자기 모든 재산과 또 가족들을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 가면은 큰일 한 가지를 접해야 합니다. 뭔가 하면 형을 만나야 합니다. 형이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있고 그래서 전화해서 뭐 형님 뭐 괜찮으세요? 좀 푸셨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만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싸요. 그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 복 내려달라고. 그래서 뭐 환도뼈 탁 그냥 맞아갖고서 그냥 쩔룸발이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33장에 보니까요, 이제 형을 만날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형에게 연락이 갔고 형이 나옵니다. 동생을 만나러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옵니다. 아니 동생을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혼자 나올 것이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난 이게 자기 세력이에요. 데리고 막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앞에 두 여종과 그 아이들을 세웁니다. 야곱이 이 네 여자가 있었잖아요. 부인이 참 대단한 남자예요. 한 여자랑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두 여자 여종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이들을 세우고 그 세 번째 줄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그리고 가족을 딱 이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갑니다. 형이 막 뛰어와요. 형 앞에 엎드립니다. 일곱 번을 절합니다. 형이 막 달려와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할리우드 영화 장면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막 달려옵니다. 형이 달려오니까 이제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막 달려오더니요 동생을 껴안는 거예요. 껴안고선 우는 거예요. 어딜 갔다 지금 오느냐 하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벌써 형은 오래전에 동생을 다 용서한 거예요. 울입니다. 막 서로 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형님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형님 거예요. 형님이 받을 그 축복인데 내가 대신 받을 형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이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도 축복하셨다. 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고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절에요. 참 멋진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형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털보예요. 털보고 나이도 좀 들어갔고요. 이제는 무서워 좀 이제 어릴 때는 좀 이쁘장하고 이러지만요. 털보에 중동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형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하고 이런 형님이었는데 용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본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관계 많이 있으시죠? 용서로 시작하세요. 용서하든지 용서를 빌든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움직일 방법은요 아무리 우리가 뭐 나 참 얘 교회 나니까 좋아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 진짜 초대하고 싶어 참 이 좋은 교회야 이 선전도 좋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성탄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앙심이 있고 참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 나 진짜 상대하기 싫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 그것이 나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일 수도 있죠.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내가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만나기 싫고 주님,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또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이 포로 삼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꼭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것을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풀어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참으로 친구가 친구에게, 교인이 교인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여서 성령님의 역사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함께 참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이분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인간이 꼬아놓은 것, 묶어놓은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셔 다시 한번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앞에 설 때 서로 웃는 얼굴로, 사랑하는 얼굴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참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누르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장난으로 알고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